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그 천국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사도로서 하고 있는 목회가 무슨 목적을 위함인가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로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먼저 여기 사도 바울,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좀 번역이 좀 약합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For I am jealous for you with the jealousy of God.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질투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질투하노라. 우리는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거기서는 한국 번역도 질투라는 단어로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투,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질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질투 자체가 죄면 지금 하나님께서 죄 짓고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 질투하면 죄 짓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질투하는 것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도덕에서는 질투하는 게 나쁘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는 자체도 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도 화를 내고 계시니까. 화내는 자체가 죄면 하나님도 죄 짓는 거죠. 절대 아니죠. 근데 세상 도덕은 화내면 나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독교인들이 화를 안 냅니다. 내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도 화를 내고 계시는데 뭘 생각하는지 기독교인은 똑같은 걸 보면서 화를 안 냅니다. 그러면서 뭐 교양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하나님 화났는데 그대로 화내고 싶어요. 제 진짜 마음입니다.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근데 잘못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화내시는 것에 저도 똑같이 화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절대 세상 도덕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이 완전히 이걸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저절로 세상 수준에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투입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도 없으시고 필요한 것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질투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냥 저기 밖에 있는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 질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형편없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나 같은 인간을 왜 질투를 하고 계시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질투하는 거죠. 사랑도 안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뭐 누굴 사랑한다. 그걸 왜 질투를 합니까? 아무도 그런데 질투 안 합니다. 질투를 한다는 거는 나한테 귀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크고 집중된 사랑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질투가 없으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한다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뭐 다른 남자를 자꾸 찾고 하는데도 질투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절대 사랑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질투까지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언제 질투를 하시는 겁니까? 언제? 구약 그 용어로 보면 우상 숭배할 때. 즉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을 때. 진리를 버리고 거짓, 즉 세상을 쫓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타협할 때마다 질투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질투를 하고 계신다. 그분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투하며 사랑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요 마음을 조금 압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주셨을 때 그 목사의 그 마음을 주신 걸로 제가 믿는데 그게 이 사랑, 질투. 저 여러분이 죄질 때,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할 때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게 화 비슷하게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화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질투입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기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질투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사람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심장, 뭐 예수님의 질투 이런 걸로 교인을 참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뭐 저도 저부터 뭐 이게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독교의 그 정신만큼은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2절 하반부서부터 자기의 목회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여기 중매라는 단어인데 이 중매하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시킴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중매 이것은 약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세상에서 말하면 약혼.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약혼이 나오고 예수님께 그 약혼한 자를 정결한 처녀로 드리고 즉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약혼을 시켜놓고 이제 그 약혼한 그 여자가 정결을 지켜서 결혼하는 날까지 정결하게 지켜주는 게 교회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약혼은 타운할 수 없는 결혼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약혼한 여자는 제가 이렇게 여자라고 할 때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약혼한 여자는 성적 순결을 지켜야죠. 결혼날 전까지. 물론 약혼 전에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약혼이 결혼으로 성취될 때까지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약혼을 해놓고 막 다른 남자들하고 관계를 갖고 이러면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는 때에는 이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 아버지들의 책임이 되었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예요. 이제 이렇게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 결혼하는 그날까지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과 놀아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순결을 지켜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결을 안 지키는 여자를 보고 약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결을 안 지키는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즉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죠. 여러분과 제가 죄 짓는 것이 바로 그런 짓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함이 자기 목회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즉 우리 교회의 목회의 목적입니다. 이제 천국 결혼식을 기다리며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염려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정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그 정결함을 못 지킬까봐 내가 염려하노라 3절에 나옵니다. 즉 약혼한 여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 즉 세상과 성적 관계를 맺을까봐 내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런 죄를 져도 그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또 씻겨지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정결한 처녀로 이제 예수님 앞에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전에 여기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지금 어떤 짓인가, 이건 깨달으란 말입니다.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들이 그 정결을 지금 지키지를 않고 있는가? 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눈에 보이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정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과 더불어 죄짓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로 정말 진짜 더럽고 추악한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놀아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죄를 지면 안 돼요. 근데 뭐 저부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정결함을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를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 가르치고 말씀 설교하는 일로 예수님과 약혼한 우리를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하나님과 그분의 그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남편이시고 백성들은 아내입니다. 처음부터 죄 짓는 것은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과 간음하는 것으로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영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즉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편이셨다. 즉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그 자체가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그 남편을 버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창녀 집에 허다히 모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육체적 성적 죄를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 세상을 쫓는 죄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 간음죄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자와 창녀의 후손이라 이렇게까지 부르십니다. 그 죄인들, 간음하는 자여, 창녀의 후손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간음하는 자여, 창녀의 후손이었단 말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제 이런 더러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녀가 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죄인들에게 구약서부터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그래서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녀가 된 그 백성들을 결혼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과 결혼. 그런데 그냥은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그 더러움을 그분의 귀한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분의 의, 즉 참 웨딩드레스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 참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영원히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이 현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연회, wedding banquet, wedding 피로연. 근데 복음의 내용은 어느 정도로 더러운 죄인이었던 간에 정말 정말 자기가 최고로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되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처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이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국 현실,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섯 번을 결혼하고 이제 여섯 번째 남자와 결혼도 안 하고 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번 결혼인데 첫째 결혼, 첫 번째 결혼.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었겠습니까? 네?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서 이제 그 남편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남편이 떠났습니다. 두 번째 결혼. 다소 처음보다는 못하였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남자와 잘 살겠다는 소망으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그 남편. 세 번째 결혼, 네 번째 결혼, 다섯 번째 결혼.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소망도 다 없어졌습니다. 결혼하면 뭐해? 그러나 이 당시 특히 남자가 필요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여섯 번째 남자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삽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 버림받은 여인.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물가라. 구약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아내를 만난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물가에서 만났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과 결혼하러 오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참 남편은 이 여인을 영원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결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질투로 우리 안에 일하시며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약혼을 이미 했어요. 믿음으로 약혼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약혼이 결혼한 거랑 똑같습니다. 수준이.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혼식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결혼식 때 여러분과 저를 정결한 처녀로 그러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패해서는 안 되니까 그걸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교회의 이 말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제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우리의 남편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히 온전하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완전 기쁨이요. 완전 평강이요. 완전 안식이요. 완전 사랑.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다 뭡니까? 예배로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저 세상에 나가서 지금 그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현실을 전하는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을 정결할 처녀로 지키시는 일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이미 약혼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과 결혼할 정결한 처녀로 이미 만드셨고 또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이미 만드신 그 현실을 지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함으로 백성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뭐 열심히 모이고 뭐 열심히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조금 단어들이 바뀌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인데 뭐래요?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함이니 우리 구절로 하면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드리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을 전파하여 아까 에베소서는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말씀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 예수님을 전파하여.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일에 목회, 이 교회의 목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 즉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 마음대로 그래 한번 정결케 하자 뭐 산에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테이프나 뭐 인터넷을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약혼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일, 교회가 어떻게 이 일에 참여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면 설교한 것이 아니고 말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거냐? 그건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세상 나가도 배웁니다. 뭐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하여. 죄인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죄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의 값을 완전하게 다 치루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의로운 삶을 자기 대신 살아주셔서 얻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씻어졌고 또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졌다. 우리는 완전한 웨딩 드레스로 옷 입혀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하시고 이루신 일을 전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지고 설교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이루어짐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결해졌고 정결해져 가고 있고 아니면 정결해졌고 그 정결을 계속 지키게 되고 그래하여 눈에 보이게 이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졌으므로 결국 우리는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예배가 그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지금 이 세상에 살며 증거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예수님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계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이 그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정결한 처녀로 지키고 계시는구나. 죄 안 짓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 안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지같이 그 세상에게 구걸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우리의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처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정결한 처녀들이죠.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을 예배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하면 뭐합니까? 사랑을 하면 내 말씀을 순종한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방법은 오직 믿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 믿음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행위를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의 최고로 그분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시키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 삶에서 계속 기억나기를 기도합니다. 뭘 하다가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뭘 목적으로 나를 정결한 처녀로 그 정결을 지키며 정결하게 결국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시키려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면 제가 물론 그래도 할 죄인이지만 그게 좀 덜 하겠죠? 조금은 덜 이 세상과 타협하겠죠? 이 생각이 이 말씀이 그냥 백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 이루어짐이 눈에 보이게 성취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순히 사이콜로지 뭐 해서 그 교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교인들이 뭐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고 무슨 강, 그러니까 뭐 세미나이죠. 아닙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로 남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십니까? 질투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